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2절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또 약속을 주시고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기대하게 되는데요. 저번 주는 몇 주 전 마하나임 사이버 신학교 출신들 이제 교육 전도사들이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역을 지원한 형제들이 한 60여 명 됐는데요. 그분들 중에 선별을 해서 24명이 목금토 3일 동안 강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3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형제님들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지 오랫동안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지만 믿음이 아닌 모습들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부리며 살아왔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시간시간 마음을 퍼내면서 교제하고 또 주의 마음을 나누고 그러는 동안 형제님들 모두가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 형제는 사역자로서는 너무너무 미달이다 하는 형제도 교제하는 동안 마음이 막 살아나면서 사역을 할 조건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육신의 생각에 갇혀있던 그 마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마음이 흐르게 되고 주의 마음이 만나지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사역자들이 일꾼이 부족한데 이런 형제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지원을 하고 당장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전도자로 파송을 받으면 당장 모든 걸 정리하고 올 수 있느냐 그래 묻는데 대부분 형제들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몇몇 연수원에 가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이번 지원자 교육을 받은 형제들 가운데 바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같고 그 형제들이 바로 이제 전도자로 파송을 받아서 전도자로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요. 세상에는 뭔가 조건을 갖춰야만 되고 또 형식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어떤 규례를 따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일하시면 그런 모든 규례나 기준이나 법칙이나 모든 걸 다 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저도 3일 동안 그 형제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형제님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구원받은 지 횟수도 꽤 됐고 교회 안에 이제 교회밖에 모르고 복음을 위해서 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좋은 마음으로만 그렇게 살아왔던 마음들이 드러나고 믿음이 아닌 게 드러나면서 치유를 받게 되니까 형제들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면서 참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만화인 사이버 출신들이 이제 소망을 가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분들을 이제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사역을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은 이제 큰 교회 부사역자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그룹은 직장을 다니면서 지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살 사람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그룹은 선교학교 가서 정상적인 훈련을 받아서 이제 전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 이렇게 해서 네 개 그룹으로 나누게 됐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모두가 내가 처음 선교학교를 갈 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 우리가 너무 기준을 높여놓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선교학교 갈 때 우리 모습을 보면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었는데 선교학교 갈 때도 그랬지만 제가 영동에 있다가 포항으로 사역자 이동이 될 때도 열댓 명 되는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로 이동이 되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이 저기를 어떻게 가지? 나 같은 사람이 저곳에 가서 어떻게 사역하지?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마음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싶은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다만 당신의 도구를 삼아서 쓰시는 분이니까 나는 다만 도구일 뿐인데 나에게 자꾸만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도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도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도구가 잘나야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너무너무 귀한 도구로 쓰여지겠지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건 무익한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들 가운데 외딴 집에서 살았는데 겨울이 되면 이제 나무를 해봐가지고 이런 통나무들을 이 정도 길이로 막 톱으로 이제 썰어서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그때마다 아버지가 이 나무토막을 도끼로 딱딱 치면 한 방에 쫙쫙 쪼개지는 그 쪼개지는 소리가 얼마나 시원하고 재밌는지. 아버지 옆에서 그 도끼 자루가 딱 내려 찍힐 때 나무토막이 쫙쫙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 재밌어요. 신기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있을 때는 이거 너 다친다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 안 계실 때 도끼가 늘 거기 놓여져 있으니까 내가 해보겠노라고 나무토막을 하나 놓고 땅 때렸는데 쪼개는 게 아니고 나무토막이 도끼를 딱 물어가지고 놓지를 않아요. 그 도끼를 물고 있는 나무토막 빼느라고 해먹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얼마나 야무지게 물고 있는지 도끼를 드는데 나무토막이 같이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대로 때리는데도 안 떨어져가지고 그거 빼느라고 애먹느라고 한 시간 보내고 그러나 어쩌다 또 하나 이제 딱 내리치면 오 신기하게 딱 쪼개지는데 그게 어쩌다 한 번이지. 또 그 다음 내리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쪼개지는 게 아니라 걸레를 만들어 놓죠. 하다 찍어가지고 너덜너덜너덜너덜해지는 나무토막이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도끼가 신기해요. 가운데는 딱 날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양쪽 끝에만 도끼날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딱 끝부분에 나 있는 그 도끼날로 딱 때리면 그 나무토막이 쫙쫙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도끼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도끼가 이빨이 빠져서 안 좋은 도끼지만 내 손에 잡히면 나무가 잡아먹는 거고 아버지 손에 잡히면 나무토막이 쫙쫙 갈라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를 쓰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 이런 날을 쓰시겠나? 그런 생각에 잡힐 때도 많지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니야. 주님이 일하실 거야. 주님은 나와 상관없이 일하셔. 나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야. 정확하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것에 매이기보다도 거기서 벗어나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 사는 귀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올해 신년사 약속을 주신 것처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되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위해서 뭐가요? 일꾼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일꾼이 부족한데도 목사님은 또 사역자들 싸워가면서 그래가지고 안 돼. 믿음을 배워야 돼.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한다고 그래. 그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지. 그래서 그거보다는 연수를 해서 직장을 잡아라.
그 길이 훨씬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버티고 그냥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왕 다 벗어버리고 훈련을 받아서 정확하게 믿음을 배우면 좋겠다. 전에는 아내들은 교회에 있으면서 봉사를 하고 남편들은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요즘은 부부 다 일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다 같이 가서 나가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몇십 년 사역을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직장을 잡아가지고 일을 하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아니죠.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다 부인돼서 사는 것 같지만 살아보면 또 속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보면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고 자기 오름이 아직 남아있고 자기 잘난 게 아직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잘난 것도 비우시고 똑똑한 것도 비우시고 뛰어난 것도 비우시고 또 뭐도 비워야 돼요? 못난 것도 부족한 것도 허물투성인 나 자신도 다 벗어버리고 비어지고 나면 그 마음에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내 육신을 바꿔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신 까닭은 난 너를 기대할 조건이 없어.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 넌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잖아.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 거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음이 맞으면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예수님으로 살면 그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자꾸 예수님하고 나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마귀는 자꾸만 예수님과 나 사이를 틈을 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고 나가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텐데 주님을 믿기보다 내 생각을 믿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사진 찍는다 그러면은 얼굴이 굳고 몸이 굳죠, 그죠?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사진 찍는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도 사진을 찍으려고 다가오는데 한국 사람은 사진 찍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죠. 사진 찍을 때 얼굴이 굳고 예배 시간에도 또 굳는다 카대요. 그래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를 세우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있습니다. 맞나요? 아, 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지요? 예. 있죠? 대답 안 해도 있죠? 예. 누구나 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만 근데 나도 세우고 주님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나도 높이고 주님도 높일 수는 없잖아요. 나도 섬겨주고 예수님도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나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여기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임을 받고 예수님만 세움을 입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보다 내가 서 있으면 내가 높아져 있으면 내가 세워져 있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주님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왜냐고요? 자 보십시오. 초가집이 있는데 초가집 있는데 거기에 기와집 짓으려 그러면 초가집 무너뜨려야 돼요. 맞나요? 기와집 지어져 있는데 아파트 지으려 그러면 다 기와집 무너뜨려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면 내 터를 무너뜨려야만 주님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지 그 각오나 결심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세워지면 주님이 주인이 되면 주님이 왕이 되면 주님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지도록 돼 있는 건데 내가 왕이 돼 있으면서 내가 살아 있으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원함에 불과한 것이고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평상시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인데 저는 평상시 교회를 잘 나오면서 복음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걸 보면 그동안 저 사람이 자기를 섬겼는지 주님을 섬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기보다 주님을 섬기고 살았다면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저번 주에 목사님이 주일 말씀에 무뇌진 자매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뇌진 자매가 그 이제 로봇에 의해서 몸을 의지하고 이런 걷는 재활운동을 하게 됐는데 똑바로 걷는 것처럼 로봇에 딱 이렇게 의해서 걷는데 그 기록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25%는 무뇌진 자매의 힘으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가나 단기로 갔다가 공사 중에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목사님이 무뇌진 자매에게 너는 일어나 걸을 거야 믿음과 소망을 넣어줬는데 하반신 마비가 되면 자꾸자꾸 시간이 가면 하반신이 쭉 말라 들어간대요. 근데 무뇌진 자매는 보면 통통해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재활운동이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수영만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재활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재활운동을 하는 병원을 찾아서 신청을 했는데 아무 병원도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자매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무뇌진 자매 10살 때 제가 영동에 있었는데 영동교회를 나오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해서 혜진아 네가 좋아졌다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걷는데 재활 이제 로봇에 의해서 걷는데 25% 제 힘이 들어간대요. 저는 감사한 게요. 1%도 내가 지금까지 딴 운동 다른 거 재활 운동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재활 운동을 하려고 재활 운동 시키는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눈초리가 안 좋더래요. 뭐 하려고 그냥 그대로 살지 운동하려고 그러느냐고 운동한다고 좋아질 것 같으냐고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더네. 근데 마지막 이 병원에서 받아줘서 지금 재활운동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25% 힘이 자기 힘으로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25%의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죠? 25%의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100%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는 힘도 누구로부터 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겠죠. 이야,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혜진이가 곧 걷겠구나. 걷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막 소망이 되죠. 그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귀국 발표회를 하게 되는데 한밭체육관에서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한밭교회. 그래서 한밭체육관에서 해요. 우리 체육관에서. 한밭체육관에서 2회 공연을 해요. 3시 30분, 7시 30분. 2회 공연을 하는데 이제 2천석 무대를 설치하고 나면 2천석이 좀 넘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4천석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대전을 다 얻으려고 해요. 어디를 얻으려고 한다고요? 예, 대전을 다 얻으려고 해요. 대전을 다 얻읍시다. 이번 귀국 발표회 통해 가지고 대전을 다 얻읍시다. 시장님을 초청했는데 못 오신대요. 너무 바빠서요.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 오시는 행사장에 가서 직접 인사드리고 초청하자 그랬어요. 우리 대전을 다 얻자 그리고 말을 내딛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전시청 전광판에 우리 영상을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전국에 공유를 하잖아요. 알려주니까 어떻게 시청 들어갔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자매님 하는 말이 작년에 갔는데 담당자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전광판에 내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찾아갔더니 누가 우리를 이단이라 한대요.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가 새들어 사 2층에 새들어 산다고 이단이라 한 줄 알았더만은 제가 영동에 가서 1층에 예배당 얻어가지고 교회 하는데도 이단이라 하더라고. 1층에 사는데. 사람들이 근거 없이 우리를 비방을 해요. 남이 잘 되는 걸 배가 아파서 못 보는가 봐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응원을 해줘야 자기도 잘 될 텐데. 근데 이분이 그 소리 듣고도 이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내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영상이 전광판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찾아갔는데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작년에 이게 나갔던 거라 가지고 올해 또 전광판에 그게 지금 하루 100회 이상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경성 큰마을 사거리 전광판이 딱 그 차가 밀리면서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하루 100회 이상 무료로 지금 송출해주고 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IC에서 바로 들어오면 큰 사거리가 있는데 그게 동부 내거리인데 거기에 전광판에 하루 100회 이상 무료로 송출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게 전광판에 막 이게 광고가 나가니까 전광판이 있는 회사들마다 이게 서로 다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성구 쪽에 전광판 회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우리한테도 광고 좀 내라. 돈도 안 주는데. 그래서 유성구 쪽의 전광판에는 하루 400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그리고 또 버스 대전 시내에 있는 모든 버스 정류장에 그 번호 버스 노선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밑에 함이 있는데 그 안에다 포스터를 다 부착해 줬어요. 그리고 함을 딱 닫아 놓으니까 누가 떼지도 못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어느 전광판 회사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들 지하철역에 딱 지하철 타러 들어가면 그 지하철이 오기 전에 도어가 있죠. 그 도어 앞에 서면 영상이 나가잖아요. 그 영상이 지금 하루 100회 이상 지하철 모든 역에 다 나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요, 기발 광고로 대전이 떠들썩해요. 귀국 발표를 모른다 그러면 간첩이 될 정도로. 대전을 다 얻읍시다 하고 발을 내딛었는데 하나님이 대전을 다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길을 열어가시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하잖아요. 어제 저녁에는 어느 방송국 기자가 그래서 홍보하는데 그 자료 좀 가져오세요 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하나님 안에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마다들은 집에 있습니까? 밭에 있습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마다들이 집에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 마다들이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동생이 돌아왔다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었어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마다들의 마음은 밭에 있지 집에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마다들의 마음은 자기 마음에 있지 자신에게 있지 아버지의 마음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99마리를 들에 두고 집으로 돌아와 기뻐 잔치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맏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하는 자는 누굽니까? 맏아들. 그렇죠? 일하는 자는 맏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누구를 말하고 있죠? 탕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일하는 자가 돼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깁니까? 빚으로 여깁니까? 빚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 봐요. 맏아들의 마음의 표현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풍류 소리가 들리죠. 어? 이건 무슨 일이지? 뭐 때문에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종이 나와서 도련님 들어가시죠. 작은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주인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이놈아,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딱 뿌리쳐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주인님께 가서 구하는 거야. 주인님, 큰 도련님 오셨는데 아니 화를 내고 안 들어오려고 하네. 그래? 내가 가모마. 그네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왔구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구나. 어서 들어가자. 됐어요. 됐니더. 아니,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자니까. 아니 됐다니까요 아버지.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없이 아버지를 섬겼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게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녀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이죠. 그죠? 그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다. 맞아요? 자, 봐요. 맏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여러 해 동안 명이 어김없이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내게 줘서 내 친구와 함께 즐기게 하신 일 없잖아요. 자, 당연히 받을 빚으로 여기죠. 그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자, 지금 맏아들의 마음이 격분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세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자, 중요한 건요, 아버지는 맏아들을 무시한 적 없어요. 예,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맏아들은 전혀 이 맏아들, 아버지는 맏아들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안 세워준 것도 아니고 인정 안 해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받아들 편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왠지 아세요? 아버지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대.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자, 아버지 편에서는 아버지 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맏아들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아버지는 줬는데 맏아들 왜 못 받았어요? 예? 자, 못 누리고 있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염소 새끼 아니라 염소 애미도 잡아먹어도 되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살진소 잡아먹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다 내 거니까 아버지 저 송아지 한 마리 잡아먹을게요. 친구들 다 온다 그랬어요. 그래라. 가능하죠? 자,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은혜로만 누릴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있는 동안 아버지 것을 누리지도 얻지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세계. 아버지는 다 줬는데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아버지는 다 줬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다 주셨는데 왜 원망하지요? 왜 불평하지요? 나는 못하잖아요. 네 학생들이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 있는지 알아요? 저 친구는요, 나하고 똑같은 학년이고요. 똑같은 학년인데요. 저 친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음악 공부를 했고요. 나는 이 학교 들으면서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저 친구를 따라요? 내가 어떻게 저 친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다 잘하게 해줬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다 잘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사실 주셨어요. 자, 맏아들이 받지 못하는 거, 누리지 못하는 거, 믿지 못해서. 그 다음, 아버지 마음을 못 만나서. 그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섬겼는데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섬기지 않았어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 다 나를 위해 주셨네. 그 은혜를 깨달으면. 아멘. 예, 그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가 여러 해 동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누렸겠어요? 매일매일 염소 새끼 잡으면 되지. 여러분 삶 속에 사업이 안 돼서 삶이 어려워서 병이 걸려서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을 닫는 이유,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만나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다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 마음을 만나지 못해서 구차한 삶을 살아가는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밭에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을 하냐 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당자는 아버지를 떠나 다 실패하고 다 말아먹고 왔어요. 아버지 나는 한 게 없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아버지 아들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정말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정말 악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셨죠, 그죠?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아버지는 당자를 받으셨어요. 그를 측은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기뻐해 주셨어요. 아들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마음과 딱 연결되는 순간부터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궁핍이 끝나버리고 고통이 끝나버리고 절망이 끝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삶이 아버지 집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자, 이 성경에 보면 5장, 로마서 5장 6절을 한 곳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경이 참 신기하죠, 그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이를 한 것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롭다고 하시는 거지? 하고 성경을 보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굴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요? 누구?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대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이런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셨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그런 나를 의롭다 하셨다면 의로운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서 복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서 복을 받고 나왔는데 바로 뒤따라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맏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근데 너 누구냐? 아버지 맏아들 에서인데요. 너보다 너 동생이 와서 복을 다 받았느니라. 아니, 내가 받을 복 안 남겨놨어요? 다 줬다. 네가 받을 건 저주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이삭 앞에 가는 게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가는 게 은혜가 빨라요? 행위가 빨라요? 은혜가 훨씬 빠르잖아요. 너는 언제부터 했는데 나는 이제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조건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형편이요. 아멘. 어느 단체에서 우리 애기 엄마들 활동하는 부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다섯 명이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 애기 엄마들 가운데 두 사람을 신청을 하면 같이 가서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 교육을 받고 오면 초, 중, 고 어디든지 학교에 들어가서 강사로 일할 수 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걸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져서, 여러분이 뛰어나서, 여러분이 지혜로워져서, 아니요. 아무 조건이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면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면 다 넘을 수 있고, 제가 영동이척 사역지인데 포항교회로 사역자 이동이 됐어요. 자동차를 몰고 포항을 향해 내려가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 제가 이제 사역 나온 지 3년 반밖에 안 됐는데 저 큰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지요? 가다가 도로가에 고속도로 가길에 차 세워놓고 기도해 하고 갔어요. 하다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포항에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제가 한 1년쯤 됐을 때 주변 교회 사역자 이동이 있어가지고 그 사역자를 마산 지역으로 가게 돼서 내가 차를 운전하고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마산 교회를 인사하려고 들렸는데 그때 유홍렬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네 그 포항 교회 어렵지 않나? 힘들지 않아? 거기 부친 한 분 계시는데 누구도 감당 못한대. 그분은 어떻게 지내시는데 그래요? 저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지냈거든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부친 있잖아, 어떤 사역자, 그 아버지. 아, 그분요. 제가 포항교회 가니까 그분 마음이 다 바뀌어가지고 교회 일꾼이 돼서 사시던데요. 전에 있던 사역자마다 애를 먹였다는 거예요. 사역자 훈련시키는 분이었다 하면서. 제가 갔는데 한 달 전에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일꾼이 돼서 지내시는 걸 봤어요. 1년 동안 지내온 간증을 드렸더니 유홍준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우리는 말이야 은혜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딱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조건이 돼서 뭘 하려고 하면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은혜로 딱 맞아 들어가면, 은혜로 살면 톱니바퀴가 딱딱 물려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기억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은혜로 살아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닐 텐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어렵게, 힘들게, 고달프게 삶을 살아갈까? 은혜를 입으면 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완벽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어려움 속에만 빠져 있지 말고 힘들다고 힘든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절망적인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정말 신기하게 놀랍게 하나님이 정말 안 될 것만 같은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원망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실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가까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까? 죄인 세리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는 걸 보면서 원망만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같이 마음에서 자기가 버려지지 않고 하나같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안 세워지면 원망하고 날 인정 안 해주면 원망하고 다 마음에서 거스려지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하는 자가 돼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뭘 하려고 하면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 말하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없이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거 사단이에요. 어떻게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없이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로마서 11장 32절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주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뒀어요. 순종치 아니한데 가두어 뒀는데 어떻게 여러 해 동안 순종을 하지요? 어떻게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기지 않지요? 어떻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살 수 있지요?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불순종으로 나타났어요. 맞습니까? 마지막은 대적으로 나타났어요. 마지막은 거역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짓밟고 아버지를 멸시하는 자로 드러났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않습니다.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을 해서, 내가 의로워서, 진실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주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 여전히 거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여전히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 내가 어둡게 살았지만 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주님이 나를 측은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 3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아멘. 마땅하지. 맏아들이 반대로 자신이 그 탕자가 되었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자신이 그 탕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당자처럼 자신이 아버지를 거역한 사람이 됐다고 해봐요. 당자처럼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당자처럼 아버지를 거역하고 당자처럼 아버지를 멸시하고 살았던 자신이 발견되었다면 당자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 만나질 때 아버지 저도 그 당자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얘야, 네 동생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네 동생을 받아줘도 되겠나? 그럼요, 아버지. 그럼요. 아버지 동생 받아주셔야죠.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 아버지 집에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 위에서 산다 해도 제가 아버지 마음도 한번 만난 적이 없이 아버지 짓밟고 무시하고 나를 믿고 내 잘난 줄 알고 내 잘난 척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용납해 주셨고 그런데도 이런 나를 받아주셨고 그런데도 이런 나에게 아버지 모든 걸 주셨는데 그런 아버지 마음도 모른 채 아버지 마음 짓밟고 살았는데도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셨잖아요. 아버지하고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교제가 충만해질 것 같아요. 그죠? 별로 교제가 바라는 게 아닌가 보다. 아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머니까지 끼어가지고. 그죠? 사돈네 사촌 팔촌까지 다 이제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를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게 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교제를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사랑을 나누면서 이런 주님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런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서 교제하며 참 마음에 이런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주일 저녁 예배 오는 게 기쁘고 즐거울 것, 수요일 저녁 예배 오는 게 기쁘고 즐거울 것, 새벽 예배 오는 게 기쁘고 즐거울 것, 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사는 그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즐거워하는 거 마땅합니다. 예, 마땅해요. 우리 함께 잃어버린 한 심령 한 심령이 구원을 받고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이런 잔치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이 교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되고 귀한 삶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것이 다 네 거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지혜가 다 너희들 지혜다. 내게 있는 능력이 다 너희의 것이다. 다 주셨는데 이제부터 우리도 어떻게 살까요?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아멘. 예, 아버지 것으로 살아요. 하나님 것으로 살자고요. 내게 있는 그 알량한 것 붙들고 사르밧 과부처럼 기름 조금, 가루 조금 그것 쥐고 먹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 다 드려서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면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